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송희자매님 함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반가워요. 송입니다.
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가 교회 내에서의 질서와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4장부터 6장은 경건한 삶의 필요성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예언을 인용하며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 중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넘어서 교묘하게 신앙의 외형을 가진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물을 금하는 등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 금욕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고 음식 규제를 더 강화해야 더 거룩하다고. 그래서 유대교처럼 음식을 구별하고 먹지 네.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드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런 금욕주의들을 강조하는 헬라 철학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 영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영향을 계속 받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내쫓지 않고 그 사람들을 종삼았던 부유한 사람들이 네.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보다 더 앞선 문화야. 우리는 청동기 문화인데 저들은 철기 문명을 사용했고 우리는 농사지을 줄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농사지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경배해야 돼. 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점점 받아들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심지어 더 헬라 철학들이 더 똑똑해 보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금욕주의도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저런 거를 좀 도입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런 네. 선진 문화 또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네네. 점점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이 교회에 오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작업들을 해야 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암직해 보이고 네. 지혜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공의회라고 해서 모여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네. 이번에 우리가 했던 로잔대회도 사실 그런 모양이죠.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 이게 참 좋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네.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어떤 방법을 따라한다고 그렇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도 아 그럼 우리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 그 본질을 그윽게 붙잡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너희가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너희의 네. 경쟁심과 이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선하다라고 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네요.
네. 바울은 음식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지금도 금욕적인 종교 활동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적인 경향들이 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간증할 때 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거 있죠.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요. 막 살아오면서 뭐 몇 번의 40일 금식기도를 한 권사님 막 그러거나 1,000번제로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런 걸 할 때 그분들을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데 모를 때 그럴 때는 막 40일 이렇게 작정하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네. 동기가 중요하죠. 네. 네. 우리 송희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금식을 많이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자랑하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
맞아요. 종교는 우리를 우월한 자리에 놓고
그런 거 아닌데 네. 그죠.
사실은 우리가 더 가난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네. 기도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네.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 우리가 종교 활동을 점점 하면서 껍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는 우월해져 네. 있는 상태 네. 그것을 우리는 참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것을 우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을 계속 맞아요. 그렇게 하게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막 네 40일 금식기도 후에 이런 은사를 받았어 막 이러면 아 하나님은 열심히 가서 하면 안 줄 것도 주시는구나 이런
맞아요.
착각을 네, 하고 또 그렇게 또 소개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잘못이죠.
네, 네. 네. 사실 그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일을 했대 이런 것이 네. 더 네. 기억에 오래
그리고
남죠.
그리고 뭘 받았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평생 그냥 그렇게 살게 되면
네.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짓되게 네. 이해하게 하는
네.
하나님의 얼굴에 다른 가면을 씌워서 우상의 얼굴로 보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그 사람한테 나한테는 그래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쁜 네. 일인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성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게 듭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도 가서 막 물 떠놓고
맞아요.
막 열심히 밤마다 막 빌면 어떤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이 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참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게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쵸,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고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죠. 이것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훈련과 금욕에 큰 가치를 두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적 훈련과 운동이 매우 중요시되었고 금욕을 통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훈련보다 영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육체적인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바울은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낸다라고 하는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가 나를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마음의 네. 중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한 시간 했다. 이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우리가 사실 눈을 못 마주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렇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땐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아, 네.
정말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매일 경건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주옥하 집사님은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걸 생각해보고 또 나한테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그것도 살펴보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조금씩 넓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는 좀 빠지지 않고 하려고 네 날마다 훈련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송희 자매님은 혹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경건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신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
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그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경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네.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유익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송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린 나이지만 믿음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였다면 젊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디모데가 느꼈을 부담은 참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본질적인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디모데가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내적 성숙과 경건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네요.
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가 장로의 안수를 받을 때 받은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들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은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한 책임 그리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잘 못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되게 뿌리 박힌 생각 때문에 나는 잘 못합니다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도 받은 은사가 무언지를 잘 알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텐데 그 은사를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겸손한 척 활용하지 못했던 거가 오늘 말씀 통해서 네, 회개하게 됩니다.
네. 우리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송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의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면서 그의 영적 성숙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침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함으로써 그 자신과 성도들이 모두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주는 사람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네요.
네, 지도자의 삶은 그가 전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네. 그의 삶이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잘 살펴서 그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자신이 전하는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네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핵심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권위나 서열보다는 사랑과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참 과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참 과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참 과부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남편을 잃으면 나그네를 잃으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부가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그 가족들이 그 과부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를 따로 표현한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이 지침은 지도자들이 억울하게 비난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더 큰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때론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요. 네. 바울은 장로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은 돈에 대한 경고와 경건의 이익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송희자매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돈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신을 해치게 되지요. 이 탐욕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배워줍니다.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할 때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 이것이 경건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사용하도록 청지기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송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1절까지 주옥하 집사님 읽어주세요.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과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헛된 논쟁,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보가 많아지면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하게 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 먼저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에 견고하게 하소서. 은혜의 때에 올바로 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끊임없이 항상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온전히 앞에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주님 코람데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함을 지키며 세상과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마중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목천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조금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다른 대학교의 친구들과 네네. 서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절을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네네. 모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방을 얻게 돼서 거기서 새로 그 뭐 색칠도 하고 해서 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거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같이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일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순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맨날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맨날 공부를 하셨군요.
아,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뭐 방도 꾸미고 열심히 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6일 뒤에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 뒤에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8일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에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부활의 한 조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어땠었죠?
황홀함에 빠져 그곳에 초막을 짓고 평생을 살자고 했었습니다.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그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만일 그렇게 느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원하고자 하는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도대체 부활이 어느 정도이기에 제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을 향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한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로서 해야 할 일, 또 제자로서 품어야 할 생각,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시기 시작하세요.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제자 훈련.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높냐에 관심을 두고 이것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돌보고 섬기는 것, 가장 낮은 자를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게 진정으로 큰 자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자를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가장 큰 자라는 말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나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너는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좋은 일 아닌가요?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던 46절 말씀에서 자 제자들끼리 서로 뭘 하고 있었죠?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높냐, 낮냐, 크냐, 작냐 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으니 어땠을까요?
경쟁심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또 다른 경쟁자로 보고 사전에 경계하고 낙오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늘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도 늘 누군가를 이겨야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제자들의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경쟁하려 하지 마라. 특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로를 위한 동료이자 동역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남기기 위해 장소를 옮기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5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가요?
네,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자,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나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고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야 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건도 그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큰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라고 나오는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강제 혼인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통이 섞여 민족성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이러한 역사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과 같은 북쪽 지역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훨씬 먼 길,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 다닐 정도였어요.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신 게 큰 논란이 될 만한 일이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중에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마리아인들 또한 자기들을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유대인이 마을에 들어온다는데 환영하지 못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음에도 사마리아에 방문하셨을 거예요.
왜 거부당할 걸 아시면서도 사마리아에 방문하신 건가요?
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자들에게 과제를 남기기 위해 사마리아에 가셨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비록 이들의 마음문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며 앞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에 방문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앞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기는커녕 뭐라고 하고 있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멸망시키길 원하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철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훤히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거부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망하게 하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철없이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자들의 감정이 있어요. 혹시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나요?
공통적으로 다루는 감정이요? 글쎄요.
자, 앞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것을 금했던 모습, 또 마지막으로 유대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자,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새 이야기 속에 계속 경쟁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경쟁심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계세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쟁심을 버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경쟁심을 집중해서 다루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이라고 하는 건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여서 다스리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걸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소수의 승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들이 고통받아 왔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경쟁 사회에서 내려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셨던 거예요.
경쟁 사회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을 만들길 원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을 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일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우와 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유대 땅을 세 부모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별명이 바로 여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여우는 실제 여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중의 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였거든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역시 진짜 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기득권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헤롯 왕과 로마의 기득권자들을 지칭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58점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자신이 가는 길은 여우, 곧 헤롯과 같이 또 로마의 기득권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 둘 곳 없는 낮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걸 포기해서라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가실 길이며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각오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두 번 치르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네요. 어떻게 장례를 두 번 치르는 건가요?
첫 번째 장례는 사람이 죽게 되면 보통 하루에서 늦어도 이틀 안에 시신을 매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묻는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굴 안에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석상을 만들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신이 안치되면 그쪽 지역이 워낙 덥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되면은 살이 부패해서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게 돼요. 그렇게 남은 뼈를 추려서 선조들의 뼈가 들어있는 석고람에 뼈를 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장례 의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종종 선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선조들의 뼈가 있는 석고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59절에 나오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던 아버지에 대한 장사는 두 번째 장례의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례를 두 번에 걸쳐 사는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게헨나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살이 썩어져가는 기간을 게헨나에 머무는 시간으로 여겼으며 그렇게 살이 썩어져감에 따라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죄가 사해지고 나서야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뭔가 이상하네요.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살이 썩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 살이 썩어짐으로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옛 풍습에 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60절 말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것은 풍요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죽은 선조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의미 없는 장례는 죽은 선조들에게 해달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내려왔던 전통, 풍습,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사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관습, 가치관, 전통을 고수하면서 따를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변화선에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기쁨, 황홀함, 영광을 맛본 자만이 이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도 제자들이 맛보았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네요.
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자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아멘.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경쟁을 통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낮은 자를 위해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모르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방문하셔서 직접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구원의 손길을 또 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